지난주에 요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요엘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메뚜기 때 대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후손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0쪽 정도에 있습니다. 1270쪽 정도.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미리 읽지 않고 말씀을 풀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엘서 오늘 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요.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미리 보고 내다보고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울어라, 애곡하라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 민족의 금식 성회를 열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먼저 울어라, 애곡하라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을 보고 선민 그각 계층에게 울어라, 애곡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나 보면 나오겠지만은 술 취한 자들, 선민 대중들, 농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울어라, 애곡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잠시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취하는 자들아 그랬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특히 유다에서는 포도주는 일상적 음료수라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본절에서는 단순히 포도주를 음용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진 방탕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타락에 빠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깨어 그려놨는데요. 이 깬다는 것이 육체적인 잠이나 그 술기운에서 깨는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는 울지어다 그려놨는데요. 여기 이 울지어다가 두번 연달아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울지어다, 울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울어라 이런 말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 죽었을 때 통곡하는 거 보셨죠?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할 때는 어떻던가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요 우러라는 이런 표현이 27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심정으로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통곡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끝에 보면은 이는 단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다 끊어놨잖아요. 단포도주는 뭐냐면은 막단 포도주로 만든 새 포도주를 말한답니다. 새 포도주는 신선하고 달콤하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볼 단어는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이 말은요, 원래 이 동사를 보면은, 칼로 무언가를 절단한다. 또 그것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끊어지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 대리인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빼앗아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한 민족이랬는데요. 여기 문맥에서는 메뚜기 떼의 공격 또는 장차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킬 바벨론 대군의 모습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해놨냐면은 내 땅이라고 그려놨어요. 내 땅. 유다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유다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단지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땅을 관리하던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메뚜기의 외형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자 이빨 같은 이빨이라 그랬습니다. 곤충이 이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단단한 어금니를 갖고 있어서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고요. 그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식물을 먹어 치운다면은 작은 이빨이라도 사자 같은 그런 잔혹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거는 메뚜기 떼가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음식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데요. 이것이 황폐화되었답니다. 그 말은 산업이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그 같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연합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각해 벗긴다는 말 있죠. 이게 보면 이거는 무화과 껍질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벗겨져서 잎이고 열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도 안 나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죠.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해난 것은 선민 대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선민 대중 보고도 애곡을 하라고 그럽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우르라고 하는데요. 어떤 처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이 살지 않아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는데요. 남자가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신부는 기쁨의 상징인 흰옷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비명 횡사했을 경우에는 굵은 배옷을 입는답니다. 어두운 색깔의 그 거친 조직의 배옷을 입는데 이거는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던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하던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 기간만큼은 울며 애도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울으라고 하느냐면은 여기는 보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곡식이나 과일이 완전히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일어났는데요. 소제는 곡물로 만든 재물을 곡물 재료로 만든 그 재물이고요. 전제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성전에서 끊어졌답니다. 소제와 전제는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일부인데요.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끊어졌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죠. 이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망했을 때 통곡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처절하게 비통하게 울부짖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은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이 더 슬퍼한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은 직업이 없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제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단된 거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는 어떤 사람이나 건물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이나 식물, 과일나무 이런 거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른다고 그려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건데요. 요엘 선지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대가로 임하는 언약적 저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런 재앙이 끝나고 삶도 회복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근데 농부가 여기서 왜 부끄러워하라고 했을까요? 밀과 보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는데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 손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요. 앞으로 장차 임할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도 아무런 열매가 없이 빈손으로 서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부끄럽겠잖아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이어서 과일을 맺는 모든 나무가 다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산업이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끝에 보면은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일어났잖아요. 요때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을 의미한답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사실은 메뚜기 재앙이 유다의 국한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인간들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고 과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단한 사람도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이 벌어질 때그 영원한 파멸의 자리로 떨어질 때는 기뻐할 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13절은요, 좀 전에 읽었던 9절과 동일한데, 9절은 단순한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13절은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입니다. 여기에서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는 모두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어구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선지자 요엘의 하나님이라는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요엘 자신만큼은 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보면은 13절 중간쯤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일어났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거는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행을 떠난 사람이 밤이 되면은 자야 되겠잖아요. 야영지나 여관에서 유숙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밤이 새도록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왜 회개하면서 성전 마당에서 밤을 지새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멀리하고 잠을 안 자면서까지 회개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 당시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회개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역시 성전의 소재와 전제를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어졌다는 말이 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끊어졌다는 말과 똑같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심하고 가증스럽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놨습니다. 이게 먼저는 금식일을 정해야 되는데요. 금식일을 정한다는 것은 금식을 위해서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지정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금식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인데요. 이날은 온 나라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고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금식일을 정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리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대면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회를 소집하여 그려놨죠. 성회를 소집한다는 말은 특별한 집회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대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회를 열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뭐라 했냐면은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그려놨습니다. 장로를 강조해놨습니다. 이 장로는요, 요엘서 1장 2절에 나오는 늙은 자들과 동일한데요. 백성들의 삶을 바로 인도하는 자들로서 전 민족적 성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장로가 솔선수범해라는 겁니다. 물론 유다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모일 수는 없겠죠. 그 인원수가 다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여러 가지 간구를 하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똑같이 금식을 행하고 동일하게 회개하고 간구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놨는데요. 금식을 하거나 이 성회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르짖는다 이 말을 썼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피를 토하듯이 애절한 간구를 올려야 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랬는데 14절까지는 여태껏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15절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은요 무서운 심판의 날과 동일시됩니다. 요엘은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메뚜기 대재앙을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예시하는 전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것은 이로부터 약 200년 후, 그러니까 200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를 여호와의 날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를 또한 여호와의 날로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나 피하고 싶은 날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려놨잖아요. 가까웠나니 그렸는데, 이거는 심판의 날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뭐 가깝다, 이런 것을 냈다기보다는, 죄 때문에 이런 심각한 결과가 왔으니까,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는 회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 때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장차 임할 그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만인을 심판하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무서운 심판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메뚜기 대재앙과 그 가뭄으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먹을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 요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이 끊긴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던 성전 예배를 요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성전 제사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예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그다음에 1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이 말은 가뭄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물어서 종자를 심어놨는데 그 종자까지도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비었고 이랬는데요. 이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단순히 빈게 아니라 완전히 황폐한 상태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인데 졌으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린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18절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축이 울부짖고 했으니까 가축마저 고통당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축이 마치 사람처럼 깊은 신음소리로 탄식하는 그런 느낌의 표현인데요. 농업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랬잖아요. 양떼도 피곤하다는 이 말에 보면은 죄를 짓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양떼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더불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살랐음이니이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번성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여호와를 거의 동일시해가지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참 기가 차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시는 전능한 주권자, 이 닥친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부르짖으오니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미완료형으로서 반복과 지속을 나타내는데 요엘의 기도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가뭄이 심하고 국토가 황폐해졌잖아요.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살랐음이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들이 불에 삼켜졌잖아요. 모든 나무가 불에 다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제로입니다. 장창이 말 여호와의 최후 심판 때도 희망이 완전히 소멸되는 일이 닥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8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은요, 좀 독특한 점은 요일이 더 이상 사람의 고통이나 성전 제사의 폐지 같은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피조 세계까지도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들짐승도 헐떡거린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헐떡거립니까?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헐떡거린다는 단어는요, 여기 말고, 구약 시편 42편 1편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그 내용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히 하는 것하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히 하는 이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도 헐떡거린다는 이 단어에서는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갈증과 영적 갈망요. 그러니까 즉 뭐냐 들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헐떡거리는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물좀 주세요, 물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요엘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 우리도 유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